지난 시간에 우리가 바울이 간증하는 것을 다뤘는데 간증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 것은 간증의 첫 부분이에요. 오토바이오그래피인데 자기가 이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하고 내가 사람께서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하는 것은 이제 11절부터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5절에 와서 그러나 하고 이제 이 말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후반부 내용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근데 왜 이제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예수를 믿기 전에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기 이전에 유대교에 있었는데 그 유대교에 있을 때 나는 기독교를 아주 박해한 사람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나는 승승장구했다. 다른 영갑자들에 비해서 나는 훨씬 더 뛰어났고 특출한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유대교의 신봉자로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자기가 멸시하고 박해하던 그 기독교 그리스도교를 믿게 되고 또 자기가 그 사도가 됐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설명을 더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바울은 굉장히 비범한 사람이었죠. 근데 이 비범한 사람들이 보면은 상당히 그 정상적인 루트를 밟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잘 받아요. 그래서 바울의 경우에도 저 사람이 뭐 회심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엿보고 있다가 우리를 더 이렇게 왕창 덮어 씌우고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그런 의심들을 하고 만나기를 꺼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에 대한 그 비난을 하기 시작했어요. 중상모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개종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럽고 사도직을 우리가 인정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바울은 할례가 없는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게 쉬운 복음, 뭐 easy believism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쉬운 복음을 싸구려 복음을 전한다. 그래서 자기가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예루살렘의 교회로부터 그것이 모교회인데 거기서 정식으로 사도 임명을 받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은 자칭 사도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교인들도 그런 이야기에 많이 딸려갔고 또 더군다나 바울의 그 회심을 믿기 어렵지 않았겠어요. 자기들이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 그 사도바리 잡아가서 이렇게 구금하고 한 사람들 피해 입은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도 바울을 이렇게 쉽사리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냥 자기의 그런 급작스러운 그 180도의 전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두 번째 파트의 간증으로 여기 말씀을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비슷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는다든지, 자기 잘못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덮어 씌운다든지,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흔히 우리 교인들이 하는 말이 아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실 거니까 그냥 가만 내버려두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죠. 굉장히 신앙적으로 들리고, 경건하게 들리고, 희생적으로 들려요. 그래서 굉장히 크리스천 답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예를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지 않고 진실을 밝혔어요. 그래서 의혹을 풀기 위해서 더군다나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냥 시간 지나면 다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드러내실 거니까 그냥 넘어가자. 아이고 뭐 밝히고 저 골치 아프다. 이렇게 만약 생각한다면 바울의 해명은 없어도 좋았겠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고서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사도 바울의 그 간증이 들어간 그 부분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혀내는 것이 우리들의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부정적으로 이 간증, 두 번째 간증 부분이 없다고 칩시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고 쳐요. 갈라디아서에서 없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 간증의 내용을 지금 아니까 적어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를 우리가 미스하게 됐을 겁니다. 뭐냐면 성령께서는 이 간증 속에 두 개의 중요한 교리를 담아두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교리들을 의도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자기가 간증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간증할 때는 다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예정이라는 교리를 언급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교리를 또한 언급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전에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계시로 인해서 된 것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주장 역시 그냥 그 액면도를 받을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그것이 설득력이 있으려면은 지금 후반부에 간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회심 이전의 상황을 진술을 했었고 내가 막 죽이고 막 박해하고 또 나는 유대계에서 잘 나갔던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그냥 투옥만 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2장 4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또 자기가 말하기를 나는 박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의 그 율법에 관한, 율법에 의해 관한 나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 굉장한 진술이죠. 그런 내가 무엇이 아쉬워서 기독교로 내가 넘어갔겠느냐 이거죠. 또 사도까지 됐겠느냐. 내가 만세를 제쳐놓고 박해하던 교회 사도가 돼서 예수를 전파한다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겠느냐. 그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나도 거기까지는 동의한다. 그죠? 그렇지만은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다. 그래서 이제 15절에서 그러나 하고 이제 우리 것과 대조해서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골수분자였던 사도 바울에게 크리스천들을 잡기 위해서 광분했던 크리스천 아주 헌팅을 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어떻게 사도가 되었겠느냐? 그것을 예정이란 말하고 은혜의 부르심이란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택정, 예정, 선택 교리하고 이 부르심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 문제를 예정에 대한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교리 가운데 하나가 예정론이에요. 삼위일체처럼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어떤 신학자도 몰라요. 뭐 조금 알 수는 있죠. 그렇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예정은 숙명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은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물론 예정론에 대한 이런저런 뭐 이론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계시한 것 위에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 이상은 다 추측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어갈수록 모르겠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런저런 해석을 해도 충분하게 설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질문이 꼬리를 물어요. 현절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모르니까 뭐 천국에 가면 훨씬 더 잘 알겠죠. 지금보다는. 아마 다 알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성경이 말한 그것을 그냥 액면도로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바울의 간증에 의하면은 모태에서부터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출생을 주관하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 생기기도 전이니까 무슨 뭐 선을 행하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셨다. 그죠? 그리고 모든 상황을 통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어머니 때로부터 나를 택하시고 사도로 삼기로 하셨다. 근데 이 말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유니크한 표현이 아니라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꼭 같은 말을 했어요. 그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1장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받은 사도의 소명을 예레미야가 받은 소명과 일치시킨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그 선택과 소명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성취되고 있다고 인식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소명이라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비로소 바울에게 알려진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영원 전부터 모태에 있을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 선택과 이 예정 이걸 들으면 들을수록에 머리가 띵해지죠. 너무 엄청나서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이게 감이 안 잡혀요.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세상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작정된 일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말이 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한 차원에 뭐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해 보면 만일 이제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나란 존재가 있기도 전에 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기를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도 확실한 거죠.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자체가 있기도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하시고 나를 태에서 조성하시고 세상에 나오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감탄하고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정론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오히려 반감만 사요. 이것은 일종의 가족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있지 아버지가 창세 전부터 다 계획하셨던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아웃사이더의 그 말하면은 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느냐 뭐 별 질문이 다 나와요. 결국은 하나님 원망한 것으로 끝납니다. 공평하지 않다. 뭐 그런 게 있느냐. 뭐 이 그러면 뭐 예정됐으면 뭐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 내가 예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뭐 별 질문이 다 나와요. 그래서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얘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바울이 출생하기 이전에 택하시고 세상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뭐 두 사람에게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택하시고 똑같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들의 시점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그때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면은 이것은 세상 창조 이전에 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하나 더 읽어보겠습니다. 1장 4절에서 6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의미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자체가 존재하기 이전에, 창세 이전에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우리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 이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더 놀란 것은 뭐냐면 그와 같은 구원을 하나님께서 뭐 그냥 일반적인 말로 공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한 창세전에 예비하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그것이 크리스마스의 의미죠. 선물이니까 베이비 지저스가 너의 구주로 왔으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아무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이 자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에 의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저주는 은혜를 은혜로 바울을 구원하시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 같은 소명을 우리가 안 받았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꼭 같이 선택하시고 그 먼 옛날에 그러니까 그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거 모르죠. 그거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은 우리가 알죠. 자, 이제 부르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어요.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우리가 뭐 소명이라는 말을 너무 잘 쓰는데 그 의미를 기본적인 의미를 알아야 되겠어요. 그 소명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소명을 받았다고 말은 하지만은 어떨 때 보면 자기가 소명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서 자기에게 주고는 뭐 하나님이 나는 뭐가 되라고 하셨다 뭐 어떻게 되게 하셨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소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그냥 부르는 게 calling. 근데 목소리로 이리 오너라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 예수를 믿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름은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그러면 내가 뭐 꼼짝없이 그냥 끌려가는구나. 뭐 개 끌듯이 뭐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소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만은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인격체, 다시 말해서 지정의 의가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나 이런 것을 다 인격에 다 무시해버리고 강제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이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저지할 수 있어요. 반대할 수 있어요.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입력해놓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작동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부르시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예수를 믿어요. 그 과정이 있어서 저항을 하고 반대를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나의 저항이 극복이 되더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자기가 멸시하고 박해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박해자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사도 바울을 택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을 저항하고 있었죠. 근데 그의 저항이 한계에 부딪히는 때가 있더라는 거죠. 한계에 부딪힌 때가 언제였어요? 다메섹 길에서 예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 한순간에 그냥 눈처럼 녹아버렸어요. 그것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인데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혹은 무슨 뭐 뇌성 같은 큰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시든지 간에 죄인을 십자가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아주 강력한 능력입니다. 비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저항을 극복하게 하시고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의지로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믿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묘한 능력이죠. 신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구하시는 겁니다. 나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내가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제3자가 나를 위해서 믿어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믿어요. 근데 내가 믿고 내 의지로 내 결정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나는 하나님을 반대한다는 거죠. 저항할 수 있었고 저항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죄인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 멸시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네, 부르셨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 저항하는 그 세력을 그 마음을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래서 제거시키신 거죠. 근데 그것이 내 의지를 역행해서 일어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젠가 내 마음이 굉장히 온유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내가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나는 예수 못 믿겠다. 그 하나님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던 그 질문 자체가 나중에는 그냥 힘이 빠져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내게 이슈가 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그 문제 내가 하던 질문 자체의 해답이 다 시원하게 와서가 아니에요. 그 질문 어쩌면 지금도 아직까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냥 힘이 빠지더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못 믿겠다는 그 생각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로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믿기 전에 갈등을 많이 하잖아요. 반발도 하고 반대도 하고 그러나 결국은 내 의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순전히 내 뜻만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능력으로 내 마음의 담벽을 헐고 나에 대한 편견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야만 그래서 십자가 앞에 그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은혼하지 아니하고 그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사도로 부르셨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이제 자기가 출생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부르셨다는 자기가 확신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 인간들하고 뭐 상의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내가 가야 되느냐 안 돼야 되느냐 교인이 돼야 하냐 안 돼야 하느냐 뭐 앞으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그런 거 다른 사람은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의 파송도 필요하지 않았고 누구와 의논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내가 예루살렘도 가지 않았다. 거기 사도들한테 가서 내가 뭐 컨설테이션 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렇게 말해.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혈육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혈육이란 것은 우리 말에 그 부모라든지 자식이라든지 형제 자매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한 핏줄을 가진 사람을 혈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혈육 지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 부모나 자기 형제 자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 원문에는 혈육이라는 말이 바꿔대서나 육혈로 나와요. flesh and blood. flesh and blood.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육혈, flesh and blood는 사람이란,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킬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말로 혈육이라고 하면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표준 세번역에서처럼 사람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내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그러면 어디로 갔느냐? 뭐 어딘가 갔을 거 아니겠어요? 아라비아로 갔다 그래요. 근데 이 아라비아가 그러면 어디냐? 두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아라비아의 장소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왜, 거기 왜 갔느냐? 갈라디아서 보면요. 4장 25절에서 아라비아라는 지명이 한 번 더 나와요. 거기 보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라비아는 아라비아 반도를 얘기합니다. 저 밑에 땅, 거기를 얘기해요. 시내산인데.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내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아라비아로 갔다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아라비아로 갔다는 말이 굉장히 감성적으로 굉장히 그 로맨틱하게 들리나 봐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 그 광야에 가서 거기서 오로지 하나님만 모시고 받은 계시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보냈다. 아라비아에는 사도바울의 묵상의 장소였다. 그 신비할 정도로 생각. 그래서 거기 가서 사도바울이 많은 것을 깨닫고 그러고 나와서 이제 복음을 전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표준 세번역에 보면 밑에 난해주가 하나 있는데 거기 좀 참고가 돼요. 왜냐하면 거기 보면은 아라비아를 다마스쿠스 동남쪽에 있는 나바테아 왕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라비아가 당시의 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의 동남쪽하고 그 밑에 지역까지 합해서 저 위에 있는 시리아의 다메섹까지 포함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거기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 지역이 있었다는 거죠.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그게 아라비아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을 그 아랍 민족이 아랍 족속이 컨트롤을 했어요. 그래서 왕의 이름도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그 아레다 왕이 통치하던 곳이었습니다. 왜 그 광주리 타고 다메섹에서 이렇게 성에서 성병에서 광주리 달아가지고 이렇게 도망치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 왜 그러냐면 그 아레다 왕 때문에 그 위협을 받고서 그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 아라비아 지역으로 가서 자신이 받은 계시의 의미를 깊이 물론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간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소명을 사도 바울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에도 보면은 그 여호와의 종이 게달과 셀라의 거민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절 6절 또 42장 6절 7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곳에 그곳에니까 게달하고 셀라의 거민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인종이 북아랍 부족으로서 나바테안 왕국에 속한 지역이었어요. 거기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소명으로 그것을 깨닫고 글로 갔다고 봐야죠. 간데 가서 그냥 묵상만 한 게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항목 끝에 부분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러거든요. 그 다음에 그 지역으로 갔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사람들이 유대에 있는 교인들이 자기를 박해하던 자가 지금은 복음을 전한다 하고 영광을 돌렸다는데 그것은 아마 이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소문이 들어가서 그랬겠죠. 바울은 아라비아의 체제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갔다가 3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가긴 갔지만은 베드로하고 야고보만 만났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만났을 때 뭐 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대해서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자기 사도도 아니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께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죠. 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얼굴 정도는 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때 봤으면 보고 예수의 그런 설교를 듣고 했으면 아마 사도 바울이 즉석에서 아마 뭐 난리를 피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뭐 질문도 하고 있겠죠. 예수님의 가르침 뭐 그때는 어떻게 가르치셨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런 것을 그런 데이터를 알렸겠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사도 바울에게 새로운 복음을 강론하거나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틀렸다거나 혹은 당신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하고 야고보는 바울의 복음과 그의 독자적인 선교 사역을 그대로 인정을 했어요. 바울의 요점이 뭐냐면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이제 사도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자신이 받은 복음의 계시가 전혀 인간의 출처에서 근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의 정거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우리 각자의 구원과 소명도 하나님이 사실상 오래 전부터 계획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의 은혜에 의해서 전혀 나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예수 믿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태어날 때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원래 아담의 후손으로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적으로 뭐 예수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는 태어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은 알고 보니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아담의 후손이니까 내가 사는 모든 것들이 잘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나를 원래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지점에까지 데리고 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전계획에 대한 그런 주권적인 예정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으면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계획에 따라서 만사가 움직여지는 이 대구속의 드라마에 포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와 같은 예정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의 일부로서 우리가 여기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이 하나님께서 온 것을 확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이 예수께서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죠. 이제 본 단원이 어떻게 끝나냐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렇게 말로 끝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괴수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어요. 우리도 물론 죄인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자리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더욱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죠.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는 지점에까지 이르게 됐겠죠. 아무리 내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 중에 괴수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어쩌면 사도할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를 직접 간접으로 박해했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뜻을 우리가 행하실 수 있죠. 행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그 모든 죄를 용서받고 다른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기를 기원합니다.